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열려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6일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내외신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공허한 대화는 러시아를 만족시키지 못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은 아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길이라면서 더 확실한 조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연방의 안보와 이웃나라들의 정당한 안보 이익을 보장하는 모든 조건을 명시하는 최종적인 법적 합의가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라브로프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합의를 위반할 수 없도록 국제법적 방식으로 고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 제안을 프랑스로부터 받았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프랑스의 동료들이 우리에게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접촉해왔다 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대화를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롭게도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방안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제안이 파리, 프랑스 정부에서 왔다고 라브로프 장관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제안은 우크라이나를 뺀 채는 논의할 수 없다는 서방의 원칙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의욕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서 프랑스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병력을 자국에서 훈련시키는 등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사실을 모호한 태도이자 모순점으로 짚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아울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후 우크라이나 평화 유지군을 구성하려는 계획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본 2위 규모의 국적 항공사인 일본항공 JAL이 26일 사이버 공격을 받아 여객기 등 항공편 일부가 결항 또는 지연되고 화물 처리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연말 여행객과 우편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날 일본 우정공사 측은 일본 항공의 항공편 지연으로 우편물과 소포 등의 배달이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는 승객들이 직원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휴대폰을 초조하게 확인하는 모습 등이 목격되는 등 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관해 당국은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시스템 복구를 최대한 빨리 완료하고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적절히 대응할 것을 국토교통성을 통해 일본항공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항공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시작된 이번 사태로 60편이 넘는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이 최대 4시간까지 지연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선 2편은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권의 판매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후에 일본항공 측은 원인을 확인했고 시스템을 오후 2시까지 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항공 측은 원인에 관해 네트워크가 여러 소스에서 단기간에 다량의 데이터를 보내는 분산 서비스 거부, 이른바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조사 관계자들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항공 측은 승객과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깊이 사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항공은 전일본 공수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사입니다. 전일본 공수와 스카이마크 항공, 솔라시드 항공, 스타플라이어 등 다른 국적 항공사들은 사이버 공격을 받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 새 대기업과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크고 작은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최근 붕괴한 독재정권의 추종 세력이 매복 공격으로 경찰관 14명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과도정부가 26일 밝혔습니다. 모하메드 압들 라흐만 과도정부 내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잔존 세력들이 밤사이 북서부 지중해 인접 도시 타르투스에서 공격을 가해 경찰관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25일 성명을 통해 카타르 도하에서 최근 일주일 넘게 계속된 휴전 협상에서 자신들은 책임감과 유연성을 보인 반면 이스라엘은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외교장관 간 소통이 재개된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꾀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중국위원회 연례보고서에서 탈북민 보호를 위한 5가지 구체적 조치가 제안됐습니다.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가 성탄절을 맞아 북한 정권의 종교자유 탄압 실태를 비판하며 한국인 6명이 부당하게 북한에 구금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 최고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 물결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직무정지로 한국 정정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중 두 나라는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를 소하는 등 소통을 재개했습니다. 중국은 대중 강경책을 공언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꾀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영 기자와 김영교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최근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첫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4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로 빚어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한국의 국내 정세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이 국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최근 공동의 노력으로 양국 관계가 발전 추세에 있다고 평가하며 한중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내년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고 왕 부장은 한국의 APEC 개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차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APEC 계획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 중입니다. 이 때문에 왕 부장의 이번 입장 표명은 일단 양국 간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한국의 정정 불안에도 중국이 한국을 관리하는 의중이 엿보이는 대화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중국은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정국이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외교장관 통화와 관련한 중국 측 발표문을 보면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권 박사입니다.
한중관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안 좋았었는데,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한일중 정상회의하고 난 이후에 한중관계가 조금씩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내년에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탄핵이 되고 이러니까 한중관계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양국 외교 수장들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데 합의했다는 점, 은 그래도 주목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웅규 소장은 중국이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을 등에 업은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과 윤석열 정부의 심상치 않은 대북 강경책을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민감하게 주시해온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 때문에 비록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이긴 하지만 정세 관리 차원에서 한국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김 기자, 최근 한중 관계가 약간 호전되는 조짐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미한일 안보협력 체제에 적극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국 측의 부정적 입장, 인식, 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을 중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2차 탄핵 소추안 가결전인 지난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큰 불만을 표명한 데서 보듯 한중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담화에서 국가안보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국 스파이설을 제기했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표명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 박사는 그러나 중국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우호적인 제1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여부 등 한국 내 정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과의 기존 소통 채널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향후 전국이 전개된 여부에 따라서는 한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도 전환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현 상태를 부정적으로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좀더 이제 적극적으로 향후 유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라도 일단 현재 관계는 유지하면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한다. 이런 측면이 아마 중국의 주요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국은 대중 강경 정책을 추구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에 맞서서 미한일 협력 체제의 약한 고리로 보이는 한국을 최대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노력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왕이 부장은 조태열 장관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한중 양국이 공급망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한중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확대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측과 협력을 강화해 세계 생산 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한 흐름을 공동으로 유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추후 미한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불협 화음이 불거질 경우 중국이 그 틈새를 공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그러나 한국은 경제와 안보 두 측면 모두 미국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제1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해 중국과의 협력 공간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한미 기조하에서 경제 그림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안보적으로는 북한의 핵이 목덜미를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뭐 중국이 해결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한국의 입지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선택지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별로 없는 쉽지 않은 맥락이 있을 거다 싶은 생각은 드는 거죠.
김 기자, 중국은 얼마 전에도 일본과 외교장관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물론 일본과도 소통을 강화하는 양상인데 어떤 전략적 셈법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한 이와이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5일 왕 부장과 만나 양국 안보 분야 의사소통을 위한 외교, 방위 분야 고위 당국자 간 안보 대화를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내년 이른 시기 왕 부장의 일본 방문도 추진해 중일 고위급 경제 대화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도 예방해 지난달 페루 리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국 정상회담 때 재확인한 전략적 호혜 관계에 입각해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은 일본과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고 양국 관계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실용적 협력으로 더 많은 새 결과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홍규 소장은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양자협상을 통해 실익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방식에 대응해 중일 두 나라 관계도 일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의 전략인데 중국 그 틈을 파고들어서 오히려 이 소다자 특히 한중일 이런 협력 체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게 중국의 보관입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기 철폐, 간첩법으로 구금된 일본인 석방 등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군이 동중국해 등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또 일본은 타이완 상황과 중국의 최근 군사력 배치 확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6일 도쿄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회담에서 현재 한국 정부가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 아래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과정은 민주적 절차의 틀 내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차관은 한일, 미한일 협력이 지역과 글로벌 과제 대응을 위한 중요한 틀로서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그간 쌓아온 협력의 성과를 앞으로도 공고히 다져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굳건히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차관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관련해 양국이 외교 당국 내 설치된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수시 소통하며 다양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준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국제종교자유대사가 성탄절을 맞아 북한 정권의 종교자유 탄압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한국인 6명이 부당하게 북한에 구금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나샤드 후세인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가 24일 성탄절을 기념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기쁨과 평화의 시간이지만 오늘날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은 탄압과 투옥, 폭력에 직면한 채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세인 대사는 성탄절 전날인 이날 자신의 사회안결망 서비스 X 계정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종교적 자유의 부재와 박해의 위협은 성탄절 축제와 축하 행사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을 언급했습니다. 최춘길, 김정국, 김국기 등 한국인 선교사 3명을 포함해 한국인 6명이 북한에 부당하게 구금된 채 성탄절을 보낼 것이라고 후세인 대사는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하거나 신앙을 믿다 적발된 기독교인들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처형된 사례들이 잘 기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김국기 목사와 최춘길, 김정욱 선교사, 그리고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씨 등 6명입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미입국했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돼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국기 목사와 최춘길 선교사는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을 위한 구호 및 선교활동을 펼치다 2014년 10월과 12월 각각 북한에 체포돼 지난 2015년 6월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의 행방과 생사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들의 행방을 신속하게 밝히고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미국 등 38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종교자유동맹이 성명을 내고 북한에는 최춘길,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를 포함해 한국인 6명이 억류돼 있으며 이들은 모두 앞에 31년간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지내고 있다면서 이들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4000일을 맞아 미국과 한국, 캐나다 등 3국이 잇따라 한국인 6명의 전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해 김국기 목사와 김정욱 선교사를 종교자유 희생자 명단에 올린 데 이어 지난 9월 18일에는 최춘길 선교사를 해당 명단에 등재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9월 BOA와의 통화에서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이들 한국인 선교사를 종교자유 피해자 명단에 올린 것은 북한을 압박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다며 환영했었습니다.
Non-religious freedom, the Congressional Commission on Religious Freedom, looks at efforts to limit religious freedom around the world, and they call attention to issues when they come up. And, you know, naming
김 전 특사는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각국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노력을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면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3명의 사건을 지적한 것은 북한에 무언가를 하도록 추가 압박을 가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회 중국위원회가 지난 1년간의 조사 및 활동을 기술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 문제와 관련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탈북민 보호를 위한 5가지 구체적 조치를 의회와 행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국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2023년 여름 북중 국경이 재개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은 탈북민을 송환하기 시작했다며 그중 다수가 여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3년 10월 중국 정부는 500명에서 600명의 탈북민 송환을 도왔다며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경 재개방 이후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학대 및 고문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0월 송환된 탈북 난민 여성 7명이 북한의 두 구금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사망했으며 최소 한 명은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수백 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CCC 보고서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문제도 조명하면서 특히 여성들이 인권 유린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산물 가공 공장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와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북한 출신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국제 제재를 무시하고 추가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외화를 벌기 위해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 노동자 중에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으며 성적 학대와 착취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에 거주하던 여성들이 대부분인 북한 인신매매 피해자들도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은 이들이 필수적인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접근하는 걸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팜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워싱턴의 비영리 조직 아웃노우션 프로젝트는 최대 8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중국 내 주요 수산물 가공 중심지인 랴오니성 둔강시와 단둥시에서 일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 최소 3개의 중국 수산물 가공 회사가 2017년부터 12곳의 다른 수입업체를 통해 1,000톤 이상의 해산물을 미국으로 유통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선 프로젝트 설립자 겸 디렉터인 이란 우르비나 기자는 지난 2월 VOA 인터뷰에서 중국 수산물 공장 내 북한 강제노동과 관련해 우리가 발견한 것 중 가장 놀라웠던 건 강제노동에 주로 동원되는 여성들에 대한 대우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감금과는 별개로 매우 참혹했다는 점이라며 성적 학대 문제도 만연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ost striking what we found is the treatment of these workers, of these women is pretty horrific, aside from the sort of standard captivity.
CCC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한 5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의회와 행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먼저 의회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활동을 승인하고 탈북 난민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22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됐지만 이를 연장하기 위한 재승인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북한인권법 공백 상태는 역대 최장인 2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민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부에는 유엔 난민기구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중국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탈북민이 처한 취약성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에서 생산된 해산물 등의 미국 수입을 차단하는 한편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외환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국가정보국장이 보고하도록 지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VOA와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검열되지 않는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국제방송처의 방송을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도달 범위와 영향에 대한 보고를 발표하도록 제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CCC 공동회장인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 2월 중국 인권 관련 청문회를 통해서도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not enough being done to raise it. We've raised it repeatedly here in the commission and I have done with so many, but
한편 CCC는 315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신장지구, 티베트, 홍콩에서의 조직적인 탄압과 강제노동, 생체감시 등 중국의 광범위한 인권유린 사례를 강조하며 이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00년 미국의회가 중국 내 인권실태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상원과 하원 각각 9명의 민주공화 양단 의원들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매년 중국 내 인권과 법치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올해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에 입항한 선박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이 한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억류됐는데 실제로 이들 석탄이 선적된 항구는 매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남포의 석탄 취급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24일자 위성사진에선 대형 선박 두 척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이가 각각 150m와 135m인 이들 선박 바로 앞 부두에는 검은색 물체, 즉 석탄이 가득합니다. 또 150m 길이의 선박의 적재함 속에도 마찬가지로 석탄 추적 물체가 실려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71호에 따라 석탄을 포함한 어떤 광물도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최대 석탄 취급 항구인 이곳에서 대형 선박 두 척이 석탄을 싣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비오이가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인 남포와 송림, 대안, 그리고 동해의 청진항을 살펴본 결과 올해 이들 항구를 드나든 선박은 209척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포가 70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진이 62척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안과 송림에선 각각 43척과 34척이 발견됐습니다. 올해 발견된 209척은 2023년 한 해 동안 포착된 133척에 비해 1.5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구름이 낀 날이나 위성사진이 촬영되지 않은 날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곳을 드나든 선박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석탄 항구를 출입한 사실만으로 이들이 석탄을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표적인 금수품인 석탄을 취급하는 항구에 이처럼 많은 수의 대형 선박이 정박한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또 과거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는 제3국 혹은 공해상에서 거래된 북한 석탄의 출항지를 이들 항구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올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석탄 수출이 증가한 정황은 올해 해외에서 포착된 사례를 통해서도 일부 엿볼 수 있습니다. 앞서 BOE는 캄보디아 법무부 문건을 분석해 올해 2월 캄보디아 정부가 북한산 석탄 12,000톤을 싣고 있던 중국 선적의 항진능호를 억류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석탄 항구가 여전히 운영 중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캄보디아 정부는 올해 5월 26일 팔라우 선적의 CC9호와 이 선박에 실린 북한산 석탄 4,800톤을 적발해 동결 조치했습니다. CC9호는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되기 전인 4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북한 서해 해상에서 머물며 수시로 위치 신호 장치를 끄는 등의 수상한 항적을 보였는데 이때 북한 남포 등 주요 석탄항에 입항하거나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하는 방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선적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올해 3월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적 미상 선박 더이호를 납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더이호가 북한 서해 석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덕성호와 만나 북한산 석탄을 건네받았다며 이들 선박들이 선체를 맞대고 북한 석탄을 넘겨받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더이호는 억류 전까지 러시아로 향하고 있었는데 해운업계 전문가인 한국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횡행했던 북한산 석탄에 대한 원산지 세탁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금 엄청난 양의 석탄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 그다음에 인도까지 러시아산이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 배가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러시아로 석탄을 운송하게 됐다는 것은 아마도 제3국으로 가기 위한 환적의 그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처럼 선박을 이용한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은 지난 17일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응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20여 개국 선박업계 관계자, 정부 관리 등이 참석했는데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행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제재를 회피하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남아프리카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닐 바츠 전 위원은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현 상태에선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즉 2차 제재를 비롯한 각국의 독자 제재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캐나다가 한반도 인근에 해군 함정을 보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캐나다는 2018년부터 네온 작전을 통해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시영 기자와 김영교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캐나다의 이번 활동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캐나다 해군 호위함 오타와함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 파견돼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인 건데요. 캐나다군 함정이 이번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은 2018년 이후 11번째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오타와함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과거의 캐나다군의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최근까지 먼저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물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이 나토 소속 국가들의 관련 감시 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캐나다도 나토의 일원입니다. 캐나다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부터 네온 작전이라는 명칭의 작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사례로는 해군 호위함 밴쿠버함이 지난달에 한반도 주변에서 실시했던 감시 활동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는 공군 CP-140 오로라 장거리 해상 초계기도 파견해서 북한 선적 선박과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지난 6월 중순 캐나다는 또 다른 호위함 몬트리올함을 이 네온 작전을 위해 이 해역에 파견했고요. 이번 오타와함 파견으로 관련 감시 활동에 올해만 총 4차례로 참여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 같은 활동들의 국제법적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거가 어떤 겁니까?
네, 유엔 안보리 결의입니다.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죠. 이에 대응해 대북결의 2375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에 따르면 석탄,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한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네온 작전도 국제사회의 관련 활동들과 아울러 결의를 근거로 이루어져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캐나다 국방부는 최근 VOA의 서면 질의에 이 네온 작전은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의 핵무기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유엔 안보리 제재 감시 활동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그 취지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2019년 4월과 2021년 4월에 이 네온 작전을 2년씩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요. 지난해 4월에는 2026년 4월까지로 3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김 기자가 앞서 설명했듯이 이런 선박 감시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꽤 있는데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같은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2018년 이후 캐나다 외에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항공기 또는 함정을 이 해역에 보내서 감시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특히 올 들어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처음으로 이 활동에 참여를 했는데요. 함정을 통한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을 벌이는 등 국제사회의 참여도 이처럼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북한은 이처럼 한반도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감시 활동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죠.
네, 프랑스가 참여했던 지난 10월이었죠. 이 해군 호위함 프레리알함이 감시활동을 시작하자 북한은 조선유럽협회 류경철 연구사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에서 안보리 대조선 제재결의 이행이라는 미명 아래 2019년부터 해마다 조선반도 수역에 군사력을 들이밀고 있는 프랑스의 긴장 격화 시도가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고요. 앞서 네덜란드가 처음 임무에 나섰던 올 5월에는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의 담화도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에서는 최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함, 군용기를 보내 영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캐나다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감시 활동과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올해 2월까지 내야 하는 유엔 분담금을 10개월 넘게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의 0.005%에 불과한 예산을 분담하고 있지만 매년 납부 시한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유엔 회원국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사무국의 분담금 현황 홈페이지에 따르면 17일을 기준으로 북한을 제외한 150개 나라가 올해 분담금 납부를 마쳤습니다. 이 중 51개 나라가 올해 유엔 분담금 납부 시한인 2월 8일 이전에 납부를 끝냈고 99개 나라는 시한을 넘겨 분납금을 완납했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이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는 분담금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매년 시한을 한참 넘긴 시점에 분담금을 납부해왔습니다. 지난해엔 전체 142개 분담금 완납 국가 중 141번째로 납부를 마쳤고 2022년엔 114번째, 2021년엔 65번째로 분담금을 유엔에 냈습니다. 매년 분담금 납부 순위가 점차 뒤로 밀린 것인데 북한은 올해도 이 같은 양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야 할 분담금이 적습니다. 유엔이 각 나라의 경제 상황, 특히 국민소득과 외채 등 객관적인 경제 지표에 근거해 분담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는 2019년에서 2021년 매년 전체 예산의 0.006%에 해당하는 분담금이 책정됐고 2022년부터는 이보다 0.001%포인트 줄어든 0.005%가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북한의 분담금은 매년 15만 달러 수준입니다. 분담금 비율이 2.574%인 한국에 비교하면 5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올해 마감일을 약 열흘 앞둔 1월 29일에 8,110만 달러에 달하는 분담금을 유엔으로 보냈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1월 31일에 7,529만 달러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사무국이 발표하는 분담금 나라 목록에 매년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힙니다. 회계 연도가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인 미국은 1985년부터 유엔이 기준으로 삼는 연도가 아닌 미국의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미국 의회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일부 정책이 미국이 추구하는 방향과 모순된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삭감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 유엔에 납부하는 분담금은 매년 7억 달러 수준으로 여전히 다른 나라를 압도합니다. 유엔 사무국이 책정한 미국의 분담금은 22%, 유엔 전체 예산의 5분의 1 이상을 미국이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북한과 비교한다면 미국의 분담금은 4,400배 많습니다. 현재 미국 다음으로 분담금 규모가 큰 나라는 중국이며 일본과 독일, 영국, 프랑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BOE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분담금 납부 관련 사안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한국의 계엄과 탄핵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공조해 추진해온 미한일 3국 협력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평가했습니다. 계엄 사태 여파가 주요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동력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23일 발표한 한국의 정치적 위기 계엄과 탄핵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한 이후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2배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에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의회 조사국은 그 근거로 민주당을 포함한 한국 6개 야당이 지난 4일 발의한 첫 탄핵 소추안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이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비판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따른 파면 가능성은 그가 추진해온 여러 외교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윤 대통령이 북한을 실전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북 억제를 강조하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대화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고 한국을 민주주의의 가치를 옹호하는 글로벌 증축국가로 만들고자 했지만 다수 진보주의자들은 윤 대통령의 이런 정책을 비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미국 정책 위반자들과 의회가 직면한 문제는 윤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것이 동맹의 공조 상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 여파가 주요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동력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나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와 기타 기술 분야 정책, 지난 11월 체결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 등 미한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의 한국은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한국의 탄핵 사태 여파가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미한 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부차관은 지난 20일 워싱턴 톡에 출연해 미한일 3국은 역동적인 상황에 처했다면서 미국은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는 이재명 정부가 미군 감축, 동맹 약화, 북한 및 중국과의 타협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다며 이런 요인들이 합쳐지면 동맹의 미래에 매우 나쁜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t is possible that Mr. Trump and Lee Jae-myung or an Lee Jae-myung government could find common ground on troop reduction.
마이클 오헨란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이날 워싱턴 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한국 정치뿐 아니라 미국 정치 상황 때문에라도 불안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And now we have a whole new uncertainty. Regardless of exactly which South Korean winds up in the Blue House, we don't really know how they're going to get along with.
오헨란 선임 연구원은 지금 우리는 누가 한국 대통령이 되든 무관하게 완전히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새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지낼지, 어떻게 개인적 관계를 맺을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정보통신 분야 외화벌이 활동을 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인 15명과 관련 기관 1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은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유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 등으로 모두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 총국에 소속돼 해외에 주재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 파견해 북한 정권의 거액의 군수 자금을 상납해온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와의 이 기관의 단독 주재 단장으로 활동해온 신정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제재는 관보 제재를 통해 오는 30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와 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부 정책차관의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지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콜비 지명자가 한국 핵무장론 등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확장 억제나 비확산 같은 미국의 기존 정책을 갑자기 바꾸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국방부 고위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부장관에는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탈의 공동 창립자인 스티븐 파인버그, 정책 차관에는 엘브리지 콜비, 획득 유지 차관에는 마이클 더피, 연구 공학 차관에는 에밀 마이클이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우선시하는 애국자 명단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이들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엘브리지 콜비 정책 차관 지명자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 외교와 국방 정책을 옹호하는 매우 존경받는 인사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군사력을 복원하고 나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콜비 지명자가 일기 정부 국방부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으며 2018년 나의 획기적인 국방전략 지침 작성을 주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 정책 차관은 국방부 서열 3위로 미군의 전반적인 구조, 해외 배치, 국방 태세에 대한 구체적 전략 수립까지 관여합니다. 또 동맹과의 국방 협력도 관할하며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과 함께 미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를 이끕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콜비 지명자는 미국의 군사적 역량이 제한적인 만큼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하며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도 중국에 대응하도록 재편돼야 한다고 VOA에 여러 번 밝혔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지난해 12월 VOA 워싱턴톡 대담에서 주한미군이 중국에 대응하기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y should be designed more for dealing with the Chinese. And in the future, the forces that the Chinese are clearly developing that they have not stopped developing.
이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거론하며 중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강압이나 그 이상을 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중국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이 타이완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탄약이나 병참 능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한반도에서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북한을 상대로 한 자국 방어에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맥락에서 한국의 핵무장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한국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핵 확산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need to be more accommodating of serious moves by our allies. To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security.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안보를 더 많이 책임지려는 동맹의 진지한 노력을 더 수용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기꺼이 유연성을 발휘할 때여야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2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콜비 지명자는 미한 동맹에 큰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의 주요 전략적 초점은 미국의 힘을 키우고 특히 가장 큰 도전자인 중국에 맞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며 만일 콜비 차관 지명자 같은 누군가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낮추려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이 핵 능력을 더 갖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So South Korea needs a nuclear deterrent to block North Korean aggression for sure. Right now they're getting that through an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If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콜비 차관 지명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 로비를 하려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고위 당국자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명확히 밝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해석할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며 콜비 지명자의 개인적 신념이 정책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23일 VOA와 통화해서 한국이 북한군을 재래식 무기로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문제는 핵이며 미국은 다른 동맹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m more than confident that South Korea could defeat the North Korean military conventionally. Now, the challenge is the nuclear component.
피터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나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콜비 정책차관 지명자 취임 이후에도 그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헤그세스 지명자와 콜비 지명자는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조율해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파악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넘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콜비 지명자는 학자로서 행동할 때는 지적 토론을 위한 큰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면서 내 경험상 그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새로운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가 미국 정책의 변화에 대해 강하게 찬성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 핵무장론 등에 대해 다른 관점을 듣는 데 있어 열린 마음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we should expect him to be openly advocating or endorsing a South Korean pursuit of nuclear weapons or anything like that.
그러면서 그가 한국의 핵무장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옹호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오랜 정책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적을수록 세계가 더 안전해지며 한국이 필요로 하는 보장은 미한 동맹을 통해 제공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또 콜비 지명자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그리고 미한 동맹의 관계를 결정하는 기본 틀과 정책 변수 안에서 일해야 한다며 그가 유일한 사람이 아닐 것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끝으로 날씨 알아봅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 최고 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맑겠습니다. 평양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안주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 남포 영하 7도에서 0도입니다. 평안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의주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수풍 영하 15도에서 영상 4도, 강계 하루 종일 구름 많고 흐리겠고 영하 17도에서 영하 6도입니다. 평안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맑습니다. 해주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용현 하루 종일 흐리겠고 영하 6도에서 영상 1도, 개성 맑은 가운데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입니다. 사리원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 장진 영하 20도에서 영하 9도, 해산 하루 종일 흐리겠고 영하 20도에서 영하 8도, 원산 평강 맑은 가운데 원산 6도에서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평강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영하 8도에서 0도, 선봉 영하 10도에서 영하 2도, 삼지원 하루 종일 구름 많겠고 영하 24도에서 영하 13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맑습니다. 먼 바다 구름 많겠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하루 종일 1에서 2m, 먼 바다 하루 종일 2에서 4m를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2m, 오후에 1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먼 바다 오전 1에서 2.5m, 오후에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을 청취하기 위해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열려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6일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내외신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공허한 대화는 러시아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은 아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길이라며 더 확실한 조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연방의 안보와 이웃나라들의 정당한 안보 이익을 보장하는 모든 조건을 명시하는 최종적인 법적 합의가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라브로프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합의를 위반할 수 없도록 국제법적 방식으로 고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 제안을 프랑스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프랑스의 동료들이 우리에게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접촉해왔다면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대화를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롭게도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방안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제안이 파리, 프랑스 정부에서 왔다고 라브로프 장관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제안은 우크라이나를 뺀 채 논의할 수 없다는 서방의 원칙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의욕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서 프랑스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병력을 자국에서 훈련시키는 등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실을 모호한 태도이자 모순점으로 짚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아울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후 우크라이나 평화 유지군을 구성하려는 계획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본의 2위 규모 국적 항공사인 일본항공이 26일 사이버 공격을 받아 여객기 등 항공편 일부가 결항 또는 지연되고 화물 처리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연말 여행객과 우편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날 일본 우정공사 측은 일본 항공의 항공편 지연으로 우편물과 소포 배달이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는 승객들이 직원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휴대폰을 초조하게 확인하는 모습 등이 목격되는 등 혼란을 빚었습니다. 당국은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시스템 복구를 최대한 빨리 완료하고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적절히 대응할 것을 국토교통성을 통해 일본 항공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시작된 이번 사태로 60편이 넘는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이 최대 4시간까지 지연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선 2편은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권 판매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후 항공사 측이 원인을 확인했고 시스템을 오후 2시까지 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항공 측은 원인에 관해 네트워크가 여러 소스에서 단기간에 다량의 데이터를 보내는 분산 서비스 거부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조사 관계자들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항공 측은 승객과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깊이 사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항공은 전일본 공수에 이어서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사입니다. 전일본 공수와 스카이마크 항공, 솔라시드 항공, 스타플라이어를 비롯한 다른 국적 항공사들은 사이버 공격을 받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대기업과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크고 작은 사이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6월에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니꼬니꼬가 사이버 공격에 따라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당시 랜섬웨어 공격이 단행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러시아 연계 해커 조직인 블랙수트가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나섰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사이버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진 않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보다 한 해 전인 2022년에는 도요타 자동차에 납품하는 협력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동안 일본 내의 모든 시설 운영을 멈춘 것으로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최근 붕괴한 독재 정권의 추종 세력의 매복 공격으로 경찰관 14명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과도 정부가 26일 밝혔습니다. 모하메드 압둘 라흐만 과도정부 내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잔존 세력들이 밤사이 북서부 지중해 인접도시 타르투스에서 공격을 가해 경찰관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25일자 성명을 통해 카타르 도하에서 최근 일주일 넘게 계속된 휴전 협상에서 자신들은 책임감과 유연성을 보인 반면에 이스라엘은 협상을 지연시켰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